갈라디아서 33번 메시지. 그 영으로 태어나 그 영을 받아들임. 두 번째, 하나님의 최종 목적. 성경에 계시된 가장 중요하고 비밀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 안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갈망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초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너무나 비밀한 것이고 성경에서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니지만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실로 비밀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비밀입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분명히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이 중요하고 비밀한 점보다 다른 많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중점을 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인체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 것처럼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 안으로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의 존재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누가 그것을 분석하고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밖으로 드러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숨겨진 요소, 즉 성경에서 생명 요소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 요소를 우리는 그리스도 또는 그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의 그 생명 요소는 우리 안에 자신을 역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교사들이 이 성경의 핵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책을 통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이 기본적인 생명 요소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의 거룩한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임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지적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점에 관한 메시지를 거듭거듭 전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주제로 하여 수백 번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에 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진실로 그것을 보았는지를 아직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이상이 지금보다 더 분명한 적은 없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 이 이상이 수정처럼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선물과 두 가지 비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 안에 역사하는 두 가지 선물, 즉 그 영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이자 또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과 그 영과 말씀을 분명히 계시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 자신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육신된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한 후 마지막 아담인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도 말씀과 그 영을 연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요 그 영이 생명이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셋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요 말씀은 그 영이요 그 영은 하나님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세기에 걸쳐 두 가지 큰 비극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말씀에 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이 하나님 자신을 그의 택한 백성 안의 생명으로 분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교사들이 성경에 대한 이런 합당한 사용을 게을리하고 성경을 단지 지식의 책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성경을 거룩한 분배를 위한 생명의 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와 해석들이 논쟁과 토론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토론들 중 많은 것이 그리스도론, 즉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신학적 연구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그들의 논쟁에서 위대한 교사들 중 어떤 교부들을 포함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산 인격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보다 그리스도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이 생명나무여야 한다는 것이나 성경을 사용함에 있어 어떤 교사들은 성경을 지식의 나무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사망으로 이끌어갔고 그 다음에 사망을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성경의 많은 문제들에 관한 논쟁이 여전합니다. 침례를 예로 들어봅시다. 침례에 관해 견해를 달리함으로써 생긴 많은 분열의 종류는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사용하는 물의 종류에 관해서, 사람들이 물에 잠기는 방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침례받는 이름에 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분열의 요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수천 그룹으로 나누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는 이런 것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지식을 주의하고 산인격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남습니다. 교회 역사에 일어난 두 번째 비극은 그 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그 해석에 있어서는 분열이 있었던 반면에 그 영에 관해서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 혼돈으로 말미암아 많은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영에 관해 듣기도 싫어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영을 말하는 것을 너무 신비스러운 것으로 여겨 그 영에 관한 말이라면 무조건 두려워합니다. 그 영에 대한 이런 소홀함은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 우리가 말씀을 취하지 않고 그 영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숭배의 대상으로서 하늘 보좌에만 계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 안으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늘에만 계신다면 우리가 그에게서 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말합니다. 출생은 친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우리는 부모와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으로 우리 안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자나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인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주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하여 말하거니와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여 그 영으로 났습니다.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을 받아들임. 앞 메시지에서 그 영으로 나는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영을 받아들이는지에 관해 분명하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신약의 많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반대하며 그 영은 신격의 세 번째인 성령만을 가리킬 뿐 3일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특히 바울의 서신들에 의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영은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정을 거친 이라는 말을 비난하며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지만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성육신은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까지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서 태어난 그분은 아기로 성육신된 전능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따르면 우리에게 태어난 그 아기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불립니다. 우리가 앞 메시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성육신된 이 아이는 수년 동안 목수의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나사렛의 한 목수의 가정에서 살았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은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처음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그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영입니다. 교리적인 관념들에 대해 토론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3일 하나님의 산인격을 소홀히 합니다. 얼마나 가련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였고 또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영은 바로 우리를 위해 과정을 거친 3일 하나님입니다. 그 영은 만유를 포함한 복합적인 영입니다. 이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었고 아들은 그 영으로 실제화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영을 받을 때 성령만 받고 아버지와 아들은 멀리 하늘에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어떤 전치사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올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옴을 나타냅니다.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왔을 때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온 것처럼 그 영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그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은 아들의 실제화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체현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어느 하나를 갖더라도 그것은 셋 모두를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와 아들도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 이제 그 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왔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체험에서 그 영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계속해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이 생활의 실례입니다. 육신의 생활은 호흡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호흡하는 생활입니다. 사람은 호흡을 중단하자마자 곧 죽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적 호흡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 생활은 중지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은 그 영을 계속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영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하여 기도하기를 훈련해야 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러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삼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는 그 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 우리의 영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을 부를 때 신선한 영적 공기를 호흡함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뉴마, 즉 그 영을 호흡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뉴마로 충만한, 즉 그 영으로 충만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영은 우리가 호흡하는 하늘에 속한 공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불러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써 그 영을 호흡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을 받아들입니다. 수년간 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말에 대해 분명치 않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결국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호흡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호흡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습관을 쌓아야 함을 뜻합니다. 순간순간 그 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는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합당한 사용. 우리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합당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올 때 그들의 영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착오입니다. 성경을 기도 없이 읽는 것은 성경을 단지 죽은 문자로만 된 지식의 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영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함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로 들어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구절에 관해 우리의 천연적인 생각을 사용하여 교리적인 질문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태초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며 말씀과 하나님 사이의 구별에 관해 질문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이 또한 하나님인 까닭을 물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의문을 일으킬 때 우리는 그 영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체험에서 말씀이 그 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영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치료됨. 나는 최근에 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란 한 형제가 다른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제가 장로였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감정은 이 모든 경험이 주님의 주권에 의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극복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이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른 좋은 충고이자 건전한 가르침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깨달음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극복하라고 형제에게 충고하는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고는 다른 사람을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할 뿐 생명 안에서 돕지 못할 것입니다. 매우 지식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형제로부터 부당하게 대우받은 그 형제가 이러한 충고를 받으면 그는 그 영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대신 종교적인 영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이 부당한 대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에게 임했음을 깨달았으므로 나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그 형제는 교리적으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데에는 도움을 받지만 그 영을 받아들이는 데는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교리를 적용함으로써 그는 금욕주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를 돕는 합당한 길은 주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접촉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당한 대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으로라도 그 형제를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접촉할 때 그는 더 많은 그 영을 얻을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한 그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종교적 영웅으로 세우는 교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소극적인 요소인 세균들을 죽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생명주는 영만이 우리 안에 있는 세균들을 죽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공급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병은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그 영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임. 그 영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길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결혼 생활과 관련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 중에 목사는 에베소서 5장에 따라 신부에게는 신랑에게 복종하라고 부탁하고 신랑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탁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의 말을 실행하겠다고 목사에게 약속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을 것이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말하는 에베소서 5장의 내용과 떨어져 있을 때는 항상 그러할 것입니다. 복종하거나 사랑하려고 애쓰는 대신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행한다면 그들은 그 영을 받아들일 것이며 그 영은 그들의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병을 앓는 대신 그들은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생명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갖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종교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교리가 아니라 그 영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신뢰입니다. 영 안에서 말씀을 기도하며 읽기.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 없이 읽는다면 성경을 잘못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기도로 읽기입니다. 이 실행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를 통해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실행해왔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우리는 말씀을 기도로 취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취한다면 그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만 교리와 가르침의 책으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절박한 필요는 더 많은 교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과 더 많은 직접적인 접촉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영과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당신의 체험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말씀과 그 영을 하나로 여기고 영을 사용함으로 기도로 말씀을 취한다면 그 영의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걷고 싶을 때 우리의 발을 사용하고 보고 싶을 때 눈을 사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기도한다면 그 영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목적.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으로 거듭난 이상 우리는 그 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그 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도록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행함은 우리가 배운 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그 영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부름으로 그 영을 얻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단순한 교리의 배움으로부터 그 영을 받아들이는 대로 눈을 돌린다면 당신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많은 소극적인 것들이 삼켜지고 당신은 치료되고 변화될 것입니다. 교리로부터 그 영으로 돌이킴. 여러 해 동안 주의 회복 안에 있어온 사람들은 회복의 교리들과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그 영을 더 많이 얻는 것입니다. 그 영은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가깝고 도움이 됨을 인하여 주께 찬양합니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주관적이신지. 생명주는 영인 그는 우리의 영 안에 거합니다. 그 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그가 우리 안에 자유롭게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며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호흡하게 되며 그 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삼일 하나님의 성분, 하늘에 속한 요소와 거룩한 본질이 우리 존재 안에 더해질 것입니다. 이 요소가 우리 안에 확대될 때 우리는 자라고 변화될 것이고 우리 안에 소극적인 것들이 제거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에게 더해짐으로써 우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으로서 지방 입장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건축될 것입니다.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교리나 지식으로부터 단순히 그 영을 얻는 대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